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어제와 오늘 이틀간 강원도 원산 갈마공항에서 원산 국제친선 항공 축전을 개최하고 에어쇼를 공개했습니다. AP 등 주요 통신은 북한 당국이 대중을 위해서 에어쇼를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주요 외신들은 에어쇼에 미국 휴스 MD-500 군용 헬기와 구소련제 수호이 25 전투기, 미국의 미그-17과 19 전투기 등을 본딴 중국제 항공기들이 대거 등장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9일 5차 핵실험을 단행한 지 보름 만에 열린 이 에어쇼에는 북한 주민 수천 명과 에어쇼를 참관하기 위해 북한을 찾은 외국인과 기자 등 수백 명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이 러시아 정부에 시리아 휴전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미국과 프랑스, 이탈리아와 독일, 영국 외무장관은 24일 늦게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러시아에 시리아에 대한 폭격 중단과 휴전 재개를 위한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는 또 현재의 상황을 논의하기 위해서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안보리 긴급회의는 오늘 오전 11시로 예정돼 있습니다. 한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어제 성명에서 알레포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상황이 섬뜩하다면서 알레포는 시리아 내전이 시작된 이래 최악의 공습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 총장은 또 국제사회가 시리아 정부를 향해서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격과 강력한 무기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메시지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요 외신들은 시리아 정부군과 러시아군이 24일 알레포에 대해서 200여 차례 무차별 공습을 가해서 민간인 100여 명이 사망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미국 수도 워싱턴 DC의 역사적인 흑인 역사문화박물관이 어제 공식 개관했습니다.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인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개관 축하 연설에서 우리는 미국의 짐이나 오점이 아닌 바로 미국이며 이것이 바로 이 박물관이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개관식에는 지난 2003년에 박물관 건립 승인 법안에 서명한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내외도 참석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에 앞서서 개관 축하 연설한 부시 전 대통령은 위대한 나라는 역사를 감추지 않으며 항상 결함을 직시하고 바로잡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흑인 역사 문화 박물관은 정부와 민간이 기부한 약 5억 4천만 달러의 기금으로 건립됐으며 8층짜리 건물에는 아프리카 주민들의 노예 이송부터 자유를 위한 투쟁과 미국 사회에 대한 기여 등을 알리는 역사와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미국 북서부 워싱턴주 버링턴의 한 쇼핑몰에서 총격을 가해 5명을 숨지게 한 용의자가 체포됐습니다. 용의자는 올해 20살의 아르칸세틴으로 경찰이 수색을 시작한 지 약 24시간 만인 어제 체포됐습니다. 당국은 세틴이 터키 출신의 이민자로 워싱턴주 오크하버 지역에 거주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용의자는 중남미계인 히스패닉으로 알려졌었습니다. 세틴은 금요일 저녁 7시쯤 쇼핑몰 안으로 들어가서 최소한 10발 이상의 총격을 가했으며 매장에 있던 여성 4명과 남성 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현재 범행 동기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세틴을 검거한 경찰은 세틴이 검거 당시에 저항하지 않았으며 거의 시체 같은 모습이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워싱턴주 당국은 수사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테러를 비롯해 어떠한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와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오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각각 회담을 갖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현재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입니다. 네타냐후 총리실은 네타냐후 총리가 클린턴 후보와 트럼프 후보를 각각 만날 예정이라고 확인했지만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VOA 세계 뉴스였습니다.
곧이어 뉴스 포커스와 경제가 보인다. 역사 속 오늘이 방송됩니다.
뉴스 포커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 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미국 뉴욕에서 지난 20일 개막한 올해 유엔 총회에서 북한 핵 문제가 핵심 의제 가운데 하나로 부상했습니다. 북한이 신형 운반 로켓용 엔진 분출 시험을 실시한 가운데 미국의 초음속 전략 폭격기 B-1B 일명 랜서 두 대가 한반도 상공에 출격해 무력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중국 기업이 북한과 수억 달러 무역 거래를 한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중국 당국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오늘 윤국한 기자, 이현철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20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유엔 총회 개막식 연설에서 기조 연설을 했는데요. 47분 동안 연설을 하면서 북한을 두 번을 언급했습니다. 북한 핵실험 또 경제 체제를 비판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가운데 짧게 좀 들어보고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On the other hand, when North Korea tests a bomb, that endangers all of us. And any country that breaks this basic bargain must face consequences.
네, 북한의 핵실험이 우리 모두를 위험하게 하고 있다. 이 대목이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임기 가운데 마지막 유엔 연설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북한 관련 부분 어떤 언급을 했는지 먼저 좀 정리를 해주시겠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47분에 걸쳐서 자신의 8년 임기 중에 이제 마지막 유엔 총회 기조 연설을 한 것인데요.
네.
그런 만큼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중에 국제 현안들과 관련해서 이룬 여러 가지 성과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또 아울러서 아직도 좀 도전 과제로 남아있는 현안들을 설명을 하면서
예.
관련해서 자 이제 핵무기 없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 초에 목표로 내세웠던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핵전쟁의 위험성은 전 세계가 전쟁의 위협에서 상당히 많이 벗어났지만 핵전쟁의 위험성을 높이는 요소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네. 하면서 이 북한의 핵실험을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북한은 말하자면 전 세계가 핵실험을 하지 않기로 한 그런 약속을 유일하게 깬 나라고 아시는 대로 21세기에 들어서 다섯 차례나 핵실험을 한 나라는 북한뿐이고 또 다른 어느 나라도 한 차례도 21세기에는 핵실험을 한 사례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계속 지적돼 왔고요. 그러면서 오바마 대통령은 이 북한이 이렇게 핵실험을 한 거에 대해서 그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고요.
네.
또 전 세계가 자신의 지난 8년 임기 동안에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많이 좋아진 그런 상황들을 얘기를 하면서 자유민주주의 경제를 택한 한국의 성공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 부분에서 이 북한의 중앙통제 계획경제체제로 인한 어려움을 얘기를 했는데요.
예.
이 북한은 황무지의 다름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이 엄청난 경제적인 발전을 이룬 반면에 영어로는 웨이스트랜드라는 말을 썼는데요.
예.
그야말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네.
두 가지죠. 경제적으로는 지금 상당한 중앙경제체제로 인해서 황무지나 다름없는 그런 경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거고 또 경제와는 별도로 핵실험 이것에 대해서는 북한이 대가를 치르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두 가지를 북한과 관련해서 강조했습니다.
예. 특히 이제 북한이 최근에 5차 핵실험을 한 이후에 이른바 국제사회 제재 국면 가운데 오바마 대통령이 한 연설이라서 더 주목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점을 주목해야 될까요? 이현철 기자.
네. 말씀하신 대로 무엇보다도 오바마 대통령이 5차 핵실험에 대해서 대가를 예고한 점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예.
5차 핵실험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를 추진하겠다. 이런 의지를 피력한 걸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북한의 핵개발 의지를 강력한 제재와 압박 없이는 꺾을 수 없다. 이런 인식을 재확인한 걸로 보입니다.
예.
또 거기다가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 첫해인 2009년에 핵무기 없는 세상을 천명해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오바마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 중에 북한의 핵 능력이 최고도에 달했고 또 실전 배치가 임박할 정도로 이렇게 된 상황은 아무래도 오점으로 남을 수도 있는데요.
예.
오바마 대통령은 이런 점을 의식한 듯 남은 임기 동안에 대북 압박에 에너지를 쏟겠다. 이런 점을 유엔총회 연설에서 예고한 걸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예.
현실적으로 보면 오바마 대통령 임기가 지금 4개월 정도 남아있는데요. 북한에 대해서 가할 수 있는 대가로는 일단 뭐 유엔 안보리가 현재 그 추진하고 있는 5차 핵실험에 대한 안보리 대응에서 또 가장 강력하게 대응하는 방안이 있을 수가 있고요.
예.
또 미국이 추가적으로 독자적인 그 대북 제재를 취하는 방안, 이게 두 가지 정도가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북한 5차 핵실험 이후에 유엔 차원의 더 강력한 추가적인 대북 제재, 그리고 뭐 미국을 비롯해서 각 나라가 취할 독자적인 제재. 지금 이런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 이제 오바마 행정부가 어느 정도 중국과 협상을 할 것이냐, 어느 정도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냐가 핵심이다라고 저희들이 여러 차례 강조를 했는데, 최근 미국 정부의 그 관리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현재까지는 좀 잘 되고 있다, 좀 이런 분위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발언을 백악관의 고위 당국자가 했는데요.
예.
지금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과 관련해서 새로운 제재를 추진하는 그런 결의안은 아직 초안이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예.
다만 물밑에서 미국과 중국이 협의를 진행 중인 그런 상황으로 돼 있는데요.
네.
이 백악관의 존 울프스탈, 군축과 그리고 비확 확산 문제를 담당하는 특별보좌관인데요. 지난주에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그 기자회견 중에 자 그럼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와 관련해서 중국과의 논의가 어떻게 진행 중이냐라고 이 질문이 나왔는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중국이 상당히 협조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중국은 아시다시피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천명을 한 부분이 있죠.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서는 새로운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 제재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은 이미 밝힌 상태고요.
예.
여기에 대해서 한국 정부 당국자들이나 미국 정부 당국자들은 좀 더 강력한 안보리 결의에 중국이 같은 입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맥락에서 울프스탈 특별보좌관도 현재 진행 중인 미국과 중국의 그런 협의는 순조롭고 중국과의 협력에서 어려움을 그렇게 예상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5차 핵실험 이후에 처음으로 미국과 한국, 일본 외교장관이 지난 18일 미국 뉴욕에서 만났습니다. 여기서 네. 이제 공동성명도 발표됐는데 어떤 점들을 강조했습니까?
네, 일단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의 외교장관들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서 긴밀하게 공조를 유지하고 또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예.
존 케리 미 국무장관, 또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 이렇게 세 사람이 만나서 회담을 했고요.
예.
회담을 마친 뒤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북한의 두 번째 핵실험, 8개월 만에 두 번째 핵실험이죠. 올해 들어서 예. 또 최근 6개월간 1년의 탄도미사일 관련 도발에 대응해서 3국 간의 긴밀한 공조를 유지할 것을 확인을 하고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겁니다.
네.
또 기존 안보리 대북결의 2705를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하는 방안과 함께 현재 안보리에서 진행 중인 추가 대북 제재 노력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습니다.
네.
아울러 3국 외교장관들은 북한의 각종 불법 활동, 특히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의 자금원을 차단하기 위해서 독자적인 대북 제재 조치, 이것도 각 나라별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예.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 회담 모두 발언에서 동맹국들에 대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고요.
네.
이와 함께 그 북한과 대화를 할 준비가 돼 있다. 이런 점도 함께 강조를 했습니다.
예. 지금 이현철 기자가 쭉 정리를 해 주셨는데 제재 부분에 상당히 많은 공조를 이루겠다 이런 언급이 있었고요.
네.
특히 이제 존 케리 국무장관의 그 발언에 주목되는 부분이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 미국의 태도에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이냐,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굉장히 관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네.
우리가 그 지난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에 중국과 미국이 의견주의를 할 당시에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워싱턴을 방문해서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하고 기자회견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이때 존 케리 장관이 북한과 관련해서 중국이 주장하는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협정 전환 문제를 동시에 다루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예.
아, 이 상당히 기대감이라 그럴까요? 뭐 그런 새로운 변화가 아니냐 이런 관측을 불러일으킨 적이 있었는데요. 예. 그러나 사실 그 이후에도 이 문제는 전혀 진전이 없었거든요.
예.
자, 이번에도 미국과 한국, 일본의 외교장관들이 유엔에서 만나서 논의하는 중에 사실 한국은 압박 일변도 아닙니까? 현재
네.
상태에서 일본도 마찬가지인데
네.
존 케리 국무장관의 이 발언이 상당히 관심을 끌긴 했습니다. 핵심적인 부분을 소개해드리면요. 북한이 핵실험을 중단하고
네.
그리고 일체의 추가적인 도발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이 미국은 북한과 불가침 조약 그리고 한반도 평화협정 문제 그리고 국제사회의 북한의 편입 그리고 북한에 대한 지원 문제 이런 관심사들을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 그리고
예.
이것은 미국이 계속해서 얘기해왔던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미국 정부의 뭔가 기존에 말하자면 제재와 압박 중심의 외교에서 대화도 좀 병행하겠다는 의미인가. 이것이 사실 서울에서도 상당히 관심이긴 한데요.
예.
일각에서는 이제 중국과 또 다른 유엔 안보리 결의안 채택을 앞두고 물밑 협상을 벌여야 하는 시점에서 좀 더 유화적인 중국을 겨냥한 발언 정도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전문가들도 없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동안의 육자회담 당사국들 특히 이제 미국과 한국, 일본은 북핵 문제와 관련돼서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북한이 핵을 동결하는 것, 지금 핵 프로그램을 그 동결을 선언하고 나서 대화를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핵 동결과 관련된 그런 협상을 먼저 할 수 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 그렇죠. 그런 부분이고
예.
사실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에 워싱턴 일각에서는 이 미국 정부의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이 실패했다라는
네.
그런 평가를 하는 전문가들이 꽤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북한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말하자면 핵 문제가 고도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뭔가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없지 않고요. 그 시작은 미국이 너무 높은 그 바를 설치해 놓고서는 대화의
예.
전제 조건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일단은 일체 말하자면 더 이상의 핵실험이라든지 또는 추가 도발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예.
대화를 시작하면서 이후에 평화협정 문제나 이런 것들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예.
일단 대화를 하자. 그리고 한국의 어느 전문가는 전직 외교장관이죠. 이 북한이 이렇게 핵무기와 관련해서 폭주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일단은 이것을 멈추어야 된다. 방향을 돌리기 위해서는 멈추고 그다음에 대화를 해서 선회 여부를 결정해야 되지 않느냐.
예.
이런 맥락에서 지금 새로운 접근을 주장하는
예.
그런 전문가들이 계속 예.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발언에 얼마나 앞으로 방점이 찍힐지는 좀 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윤곽이 드러날 때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한국의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유엔 총회에서 기조 연설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역시 이제 북한과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했고요. 또 특히 북한이 유엔 회원국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이걸 재고할 시점이 되지 않느냐 이런 발언을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북한이 반복적으로 도발을 하고 있고요. 또 유엔 안보리 결의, 국제사회 의무 이런 것들을 계속 위반하고 있는데
예.
윤 장관은 이에 대해서 유엔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라면서 이는 유엔 안보리는 물론 유엔의 권위를 조롱하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을 문제를 삼은 건데요.
네.
북한이 평화를 사랑하는 유엔 회원국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이를 심각하게 재검토할 시점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한국 외교장관이 공식 석상에서 직접적으로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을 문제 삼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윤 장관은 앞서 지난 20일에 그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도 유엔 회원국들은 북한이 과연 유엔 회원국으로서 자격이 있는지를 고민해 봐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또 앞서 올해 1월에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에 오전 유엔 주재 한국 대사가 유엔의 공개 토의 석상에서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한 적도 있습니다.
예.
유엔 헌장에는 이미 이와 관련한 규정도 있습니다. 유엔 헌장 2장 5절을 보면 유엔 안보리가 부과한 예방과 강제 조치를 위반할 경우 안보리의 권고에 따라 유엔 총회가 회원국의 권한과 특권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북한의 5차 핵실험과 관련된 미국의 의회 분위기를 이번에는 잠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의회에서는 강경하게 목소리를 내고 있죠.
그렇습니다. 미국 의회가 강경 입장이죠. 민주당보다는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을 다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만큼 상당히 그 의회에서 나오는 목소리는 북한에 대해서 강경합니다. 5차 핵실험 직후에 상원과 하원의 여러 의원들이 성명을 내서 북한을 규탄한 것은 잘 알고 계신 일들이고요. 이후에는 하원 그리고 상원 공이 청문회를 열어서 이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해서 대응 방안을 논의했고요. 상원에서는 북한의 5차 핵실험을 규탄하는 결의안이 상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의회에서는 현재 북한에 대한 제재를 말하자면 허점을 메우는 방안을 유엔 안보리에서 찾아야 되고 또 오바마 행정부도 독자적인 추가 제재를 통해서 북한을 촘촘하게 빠져나갈 수 없게 제재하고 압박하는 방안을 찾아서 실행하라 이런 것을 예. 행정부에 계속해서 예.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의 목소리가 이렇게 강경하다는 것은 이런 분위기가 미국 정부의 어떤 정책에도 이제 반영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이니까요. 미국 상원 의원들이 또 오바마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의 서한이었습니까?
네, 역시 대북 제재를 강화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입니다.
예.
특히 상원 의원들은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들을 즉각 제재하라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 태평양 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상원의원 등 공화당 소속의 상원의원 19명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냈는데요. 북한의 5차 핵실험이 성공적이었다는 보도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려한다. 그러면서 이는 가까운 미래에 미국 본토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즉각 대북 제재를 확대하는 한편 북한을 지원하는 중국 기업도 제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예.
아, 여기서 그 중국 기업 제재하는 방안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세컨더리 제재, 즉 2차 제재를 말하는 건데요.
예.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들 또 그런 국가들 제3국에 있는 기업들을 제재함으로써 북한이 전혀 그 국제사회에서 거래를 하지 못하게 만들므로써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그 동원되는 자금원을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 이런 의도를 갖고 있는 건데
예.
지금 미 의회에서 이 세컨더리 보이콧을 그 미 행정부가 적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 많은 비판이 나오고 따라서 이제 행정부가 그 대북 제재를 강화하면 이 방안이 꼭 포함돼야 한다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미국 뉴욕에서 유엔 총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북핵 5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 대응 방안과 관련돼서 미국과 한국 등의 움직임에 대해서 잠시 정리를 해봤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뉴스포커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북한이 지난 20일 북한에서 처음 개발한 신형 정지위성 운반 로켓용 대출력 엔진 지상 분출 시험에 성공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 정례브리핑 내용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에 사용될 수 있는 고출력의 신형 엔진 성능 시험을 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먼저 좀 이 용어를 좀 풀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고출력의 신형 엔진 성능 시험을 했다. 이게 어떤 시험을 했다라는 말인가요?
그러니까 미사일이나 로켓을 쏘아올릴 힘이 더 강력한 그런 엔진을 북한이 자체 개발해서 그 시험을 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더 강력한 힘을 가진 로켓 엔진이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장거리 미사일을 네. 날려보낼 수 있는 로켓을 말하는 것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한국 합참의 공보실장은 고출력 신형 엔진 성능 시험을 한 것이다.
예.
장거리 미사일에 사용할 수 있는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인데요. 그 성능이 고출력이 되면은 일단 미사일은 길게
예. 그러니까
사거리를 늘릴 수 있고요. 또 그 미사일의 정확도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예.
아, 그렇기 때문에 한국 당국은 이것이 바로 대륙간 탄도 미사일 엔진 시험을 한 것이 아니냐
예.
이렇게 보고 있고요. 바로 이 때문에 이제 미국 본토를 말하자면 타격할 수 있는 북한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도 머지않아
예.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사일의 운반 능력을 향상된 걸 보여주는 그런 실험이다.
그렇게 하기 위한 것이죠.
예, 쉽게 보면 되겠군요. 네. 북한도 이번에 그 실험이 성공했다라고 대대적으로 선전을 하고 있는데 그 배경은 뭐라고 분석을 할까요?
네, 전문가들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예.
먼저 그 5차 핵실험에 따른 국제사회 대북 제재가 적극적으로 추진되는 가운데 이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을 겨냥한 위협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아, 지금 미국이 한국 또 일본과 함께 강력한 대북 제재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압박이 점차 그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미국에 대한 위협의 메시지를 보내려 한 것이다, 이렇게 네. 보는 분석이고요. 또 전문가들은 국제사회 제재에도 불구하고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체 기술까지 진전시켰다는 점을 과시하면서 안보리 차원의 대북 제재가 효과가 없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이를 통해서 새 대북 제재 결의 채택의 공조를 와해시키려는 의도다, 이렇게 네. 풀이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아울러서 전문가들은 이번 시험 공개가 북한이 5차 핵실험에 의해서 조만간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에 나설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서
예.
다음 달에 노동당 창건 기념일에 즈음해서 북한이 위성 발사를 가장해서 사실상의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를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미국과 한국 정부는 북한의 이번 실험을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공식적인 논평은 약간 정치적인 발언들로 나왔지만
예.
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잠수함 탄도미사일에 이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도 상당히 기술적 진전을 이루게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잠수함 탄도미사일을 보면은 사실 그렇게 빨리 북한이 성능에서 진전을 이룰 것으로 기대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만 상당한 진전을 실제로는 이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경각심을 높여야 된다는 그런 전문가들이 있고요.
네.
미국 정부는 이런 맥락에서 이 북한이 영내 불안정을 야기하고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도발 행위를 중단하고 그 대신 국제 의무와 약속을 준수함으로써 지금의 위험한 행보를 되돌릴 것을 촉구한다, 이렇게 말했고요.
예.
이 한국 정부도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할수록 고립만 더욱 가속화되고 국제사회의 규탄과 비난이 더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북한이 변화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한국 정부는 노력하고 있다, 말하자면 계속적인 압박을 통해서 북한이 그 행태를 바꾸도록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북한이 최근에 발표한 신형 엔진 실험을 했다, 이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한국과 미국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 짧게 분석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네, 뉴스 포커스 함께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한 기업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피해서 북한과 수억 달러 규모의 무역 거래를 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에 유엔 차원에서 추가적인 강력한 대북 제재가 이제 논의되는 가운데 이 소식이 전해져서 더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북한과 여러 가지 의혹이 되는 거래를 했다라는 기업이 지금 중국 라오닝 홍샹 그룹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네요. 자,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먼저 좀 알아볼까요?
네, 라오닝 홍샹 그룹은 2000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예.
북한과 교역을 중심으로 해서 창업 16년 만에 계열사가 10여 개에 이르고요. 직원은 680명 정도 되는 중견 그룹으로 성장한 기업입니다.
예.
북한과 세계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한다, 이런 목표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
이런 목표 아래 북한과 5억 달러 규모의 무역 거래를 해온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것이 단둥 홍샹 실업발전 유한공사인데요.
예.
이 회사의 경우 수입 물품의 99.9%가 북한산이고요.
예.
2011년부터 지난해 9월 사이 수입액만 3억 6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네.
또 북한은 이 회사를 통해서 1억 7천만 달러어치의 물품을 수입했고요. 따라서 북한과 이 회사 간의 교역액만 지난 5년간 5억 3,200만 달러에 이릅니다.
네.
이 같은 규모는 지난 2004년부터 최근까지 운영되어온 개성공단 전체 교역액과 맞먹을 정도로 큰 액수라고 합니다.
예.
특히 또 랴오닝 홍상그룹에서는 편의치적 방식을 이용해서
예.
여러 국적의 선박을 운영하면서 북한에서 생산된 석탄 등 광물도 운송해온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홍시안그룹이 북한과 중국 간의 교육을 하는 대표 교역량이 굉장히 많은 대표적인 회사 가운데 하나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네.
물론 이제 UN에서 그 대북한 교역을 금지하는 어떤 조항들이 있습니다만 사실 기업들 간에 이렇게 교육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민생 목적에 대해서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예외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민생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애매모호한 구석이 있는데요.
네.
이 중국 당국이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느슨하게 그 민생 목적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까다로운 어떤 적용을 피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높이고 있고요.
예.
크게 보면은 이 북한이 유엔 안보리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무역 거래를 활발히 하고 있는 게 드러난 거고요.
예.
그 중심에 이렇게 홍시안 그룹과 같은 중국의 기업들이 자리 잡고 있다. 이런 것이 바로 이번에 이 홍시안 그룹과 관련한 보고서는 한국과 미국의 민간 연구단체가 보고서에서 드러낸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중국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이런 것들을 상당히 규제한다고 하더라도
네.
북한과 기존의 거래를 해왔던 그리고 또 말하자면 이 칠보산 호텔도 이 그룹이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이 군수 목적이라든지 이런 산업용이라든지 이렇게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 꾸준히 이런 다양한 기업들 간의 거래를 통해서 북한으로 자금이 흘러들어가고
예.
물자 교역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제재가 상당히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예.
것을 이 라이오닝 홍상 그룹의 말하자면 사례를 통해서
예.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네. 회사의 이름까지 이제 거론되면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지만 그런 허점을 이용해서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증거를 민간 연구소에서 밝힌 거고요. 또 미국 언론에서도 공개를 했는데. 자 그렇다면 중국 정부 또 미국 정부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네, 미국 정부도 사전에 이 문제가 되는 사항들을 파악을 했고요.
예.
그래서 그 미 법무부 소속의 검사들이 베이징을 방문해서 중국 당국에 통보를 했습니다.
예.
아, 이 업체가 그 서방의 제재를 피하도록 그 도운 혐의 또 그런 의심이 되는 증거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그 중국 당국에 제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
미 법무부는 조만간에 해당 중국 기업과 또 이 기업의 대표 등에 대해서 법적 제재 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예.
이 때문에 그 미국 정부가 그 사상 처음으로 중국 기업에 대해서 그 세컨더리 보이콧 이걸 적용할지 이게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그 저희 BOA가 그 재무부에 이메일을 보내서 제재 가능성 이런 거 물어봤는데요.
예.
일단 그 재무부 답변은 제재 가능성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런 그 답을 해왔습니다.
예.
중국 외교부도 이례적으로 랴오닝 홍상그룹에 대한 조사 사실을 확인했는데요.
네.
외교부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중국 정부의 관련 기관이 해당 회사에 대한 불법 활동을 조사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상당히 이것도 이례적인 일입니다.
예.
또 중국 당국이 그 이 그룹과 또 업체 대표의 그 자산을 동결했다. 또 무역 대표부를 출국 금지했다. 이런 여러 가지 그 관련 정황들이 계속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중국 정부가 조사를 하고 또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이 부분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움직임이 사실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방금 얘기한 대로 이 중국 정부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확인을 했단 말입니다.
네.
이 관련해서 한국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엔
예.
안보리의 대북 제재의 관건을 중국이 쥐고 있는데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서 중국의 협조를 얻으려고 하면 중국은 말로는 대북 제재를 철저히 이행하겠다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상당히 말하자면 이행에 있어서 느슨한 부분이 많이 있단 말이죠.
예.
그러나 이렇게 라오닝 홍상 그룹 건처럼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문제점을 발견해내서
예.
그것을 중국 정부에 지적하고 개선과 시정을 요구할 경우에는
네.
중국 정부도 유엔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으로서 달리 어떤 여기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을 길이 없지 않느냐.
예.
그러니까 이번 사례와 같은 구체적인 건들을 발견해내야 된다. 예. 말하자면 미국이든 한국이든 일본든 네네. 그렇게 해서 그 중국 기업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직접적으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상당히 필요하다. 이런 주문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일단 라오닝 홍상 그룹 건이 일단 부각이 됐는데 중국 정부가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하고 또 실질적으로 미국 재무부가 제재를 할 것인지 세컨더리 보이콧을 적용할 것인지 그리고 또 추가적인 다른 기업에 대한 어떤 이와 유사한 어떤 증거들이 계속 나올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뉴스 포커스 함께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끝으로 북한 수해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함경북도 지역의 홍수 피해가 굉장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북한 관영 조선중앙TV의 보도 내용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연사군 사지지구와 구사지구를 연결하는 다리 복구를 위한 물길 돌리기 작업을 힘있게 벌이고 있습니다.
연사군으로 달려온 6.18 건설교단의 돌격대원들이 피해 복구 전투를 힘있게 벌이고 있습니다.
예. 조선중앙TV 보도 내용이었는데 북한 당국은 뭐 과거에 보자면 때로는 심각한 재해도 보도를 안 하고 좀 숨기거나 뭐 사고를 그냥 부각시키지 않고 넘어간다거나 그런 경향도 보였는데 이번 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국 당국도 굉장히 비중 있게 외부에 알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8월 말부터 9월 초 사이 그 태풍 라이언록이 북한을 지나갔는데요.
예.
피해가 당초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북한 스스로가 해방 이후 처음 있는 대재앙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특히 함경북도와 양강도 지역을 중심으로 폭우가 쏟아지면서 주택과 농지가 물에 잠긴 것은 물론이고요. 도로와 철도 등이 유실돼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예.
유엔이 집계한 자료를 보면 이번 수해로 138명이 사망을 했고요. 400명이 실종이 됐습니다.
예.
또 파괴된 가옥도 수만 채 3만여 채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게 완파 비율이 62%나 됩니다. 또 그렇게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이 6만 9천여 명이고요. 학교와 타가소, 보건소 이런 데가 16,400여 채가 건물이 파손되거나 손상을 입었고 또 수확을 앞둔 농경지도 2만 7천여 헥타나 침수되는 등 큰 피해가 났습니다.
예, 지금 국제사회의 지원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는데 어떤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국제사회의 이번 홍수 지원은 평양에 상주하는 유엔 기구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UNDP, 유엔 개발계획이죠. 유엔 개발계획의 대표가 상주 조정관으로 역할을 하면서 평양에 주재하는 유엔 관련 기구들의 대북 지원 활동을 관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기구들이 유엔 긴급 중앙 긴급 구호 기금에 이미 자금을 요청하고 있고요.
네.
또 급한 대로 이 평양에 비축하고 있는 말하자면 긴급 수해 지원 물자들이 있습니다.
예.
이것들을 이미 다 풀었고요.
예.
그래서 수해 지역에 보낸 것으로 돼 있고 유엔은 이미 현장에서 두 차례 현장 실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상당히 충격적이다라고
예.
하는 것이 상주 조정관실의 발표였고요. 이에 따라서 유엔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국제 적십자나 이런 비정부 기구들도 지금 속속들이 국제사회에 자금 모금을 호소를 하고 있고요.
예.
지원을 위한 움직임들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특히나 지금 현재 북한의 수해 상황이 어려운 것은 이번 수해가 발생한 곳이 집중적으로 함경북도 회령 쪽 아닙니까?
네네.
이 한반도의 맨 북단 지역입니다. 이미 10월 달이면 벌써 추위가 시작되는 지역이고요.
예.
이것이 제대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2차 재난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유엔은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 유엔을 비롯해서 국제사회 여러 기구들이 북한의 수해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이제 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의 입장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의
네.
일부 민간단체들이 지금 윤국한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곧 겨울이 오니까 뭐 모포라든가 외투 이런 거 좀 보내고 싶다. 정부에 요청을 하는데 한국 정부는 조금 부정적인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북민협의죠.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체. 대북지원단체들의 연합단체인데 이 단체가 최근에 수해지원협의를 목적으로 북한 측과의 접촉 승인을 신청했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 한국 정부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한국 정부가 이런 입장을 보이는 이유는 북한이 수해로 심각한 타격을 입었는데도 이를 외면한 채 5차 핵실험을 감행한 그런 북한의 태도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이 이번 그 수해를 해방 이후 최악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지난달 28일부터 9월 2일까지 홍수 피해가 있었는데 일주일 동안 내부적으로 또 외부적으로 전혀 얘기하지 않고 있다가 도발한 다음 날에 예. 호소문을 통해서 홍수 피해가 크다 이렇게 말한 아. 걸 봤을 때 시간이 충분했지만 대비하지 않았고 또 비용과 노력을 드릴 수 있었지만 이를 방치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요.
예.
따라서 그 스스로 노력을 하지 않고 선전을 이용해서 외부의 지원을 끌어들이려는 북한의 이중적인 태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강력하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한국 정부는 현실적인 문제도 제기했는데요.
네.
모든 긴급 구호는 먼저 그 해당 국가의 요청이 있어야 되는데
예.
북한이 요청을 하지도 않았고 또 앞으로 요청을 할 것 같지도 않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지금 입장을 봐서는 한국 정부 차원의 어떤 지원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이제 유엔도 안보리가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에 제재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만 유엔 차원에서 한편으로는 북한의 휴해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광복절 경축사 때 북한 주민들을 북한 당국과 분리해서 좀 접근하겠다 이런 시사하는 발언을 했는데 그렇다면 이런 인도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좀 한국 정부가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도 일각에서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민간단체라든지 대북 인도주의 지원단체들은 현재 북한의 정치적 상황은 핵실험 그리고 끊임없는 도발, 미사일 발사 이런 것들로 상당히 국제사회에서 비난 거리로 돼 있지만 그러나 주민들이 처하고 있는 이 심각한 인도주의 재해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정치 상황과 관계없이 지원을 신속하게 제공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펴고 있고요.
네.
특히 말씀하신 대로 박근혜 대통령도 북핵 문제와 관련한 제재와 압박과는 별대로 주민들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은 여전히 계속될 것이라는 점들을 분명히 해왔고
네.
또 그 한국 정부가 의회 차원에서 통과시킨 북한 인권법에도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에 대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한국 정부가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하지는 못하더라도
네.
민간단체들이 모금 등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을 지원하려는 활동에 대해서는 길을 열어줘야 된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오바마 대통령이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이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 했던 발언 내용 분석을 해봤고요. 또 미국과 북한 간의 무력 시위, 또 중국 기업이 북한과 수억 달러의 무역 거래를 한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중국 당국이 수사에 착수했다라는 소식, 또 북한의 수혜 관련 소식까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이현철 기자였습니다. 저는 진행의 박형주였고요. 한 주간의 북한 관련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포커스 이번 주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경제가 보인다 전영란입니다. 어느 날 아침 집을 나서는 김영수 씨에게 부인이 말을 건넵니다.
여보 쌀쌀 때 이제 됐는데요.
어 진짜?
응.
아 진짜 그렇게 아 알았어 그럼 쌀쌀하면 되지 뭐.
아 요즘 햇살이 나올 텐데 전문이 그 추석 때 있잖아요. 햇살을 아. 밥 지금 얼마나 풀기가 좋은지 맛있더라.
아 그래 요즘에 시장이 나가면 다 햇살 파는 것 같아. 요즘 TV도 보니까 햇살 지금 막 이제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잖아.
우리 식구 세 명이서 한 달에 20kg는 충분하던데 한 20kg 사야 될 텐데.
그래 그 20kg 지대로 사야지 그러면.
그럼 오늘 좀 당신 직장 출근했다가 퇴근하는 길에 좀 그 차에다 좀 싣고 와요 당신 차.
아 옳다. 그래 그럼 들려서 사는데 보니까 저쪽에 우리 그 저쪽 조원동 쪽에 시장보다도 이쪽에 신사동 쪽으로 오면서 있는 시장 있잖아. 그쪽이 큰 이게 쌀 파는 도매소가 있더라고. 근데 거기 들려서 한번 알아보고 뭐 사올게.
도매소 쌀 좀.
알았어.
북한에 있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지만 한국에 와서는 부인의 심부름을 곧잘 하는데요. 오늘은 쌀을 사와야 하는 모양이죠.
예, 지금 퇴근하는 길인데요. 아, 퇴근하면서 집 동네에 가까이 있는 쌀 도매상에 가서 쌀을 사야 되겠습니다. 아침에 나올 때 집사람이 또 쌀을 사라고 했으니까 들려서 쌀을 싸가지고 가야 되겠는데요. 이 대한민국은요. 동네 근처마다 보면 쌀을 파는 곳들이 많습니다. 우선 작은 마트에서도 판매되고 있지만요. 또 쌀 도매상들도 있고요. 그리고 근처에 또 큰 백화점이나 또 마트에도 쌀을 판매가 합니다. 그런데 항상 다니던 그 마트가 항상 보니까 다른 주변에 있는 상점에 비해서 쌀값이 좀 싸면서도 쌀이 좋기 때문에 오늘도 저희들 전문 쌀을 사던 곳에서 쌀을 사려고 합니다.
집 근처 상점에 들어간 탈북자 김영수 씨.
안녕하세요. 아, 저 올해 나온 햇살이 있나요?
이거 다음에 나온 거, 저거 하나만 아니에요.
아, 이거 올해 나온 거예요?
네.
아, 그래요? 아, 그렇구나, 이게 햇살. 아, 2016년 산 썼네요. 그럼 20kg이요? 55,000원이네. 그렇구나. 예. 경기미, 경기도 쪽에서 나왔다.
네네.
아, 경기미가 또 왜 유명한가요?
경기미가 제일 좋죠.
제일 좋나요?
경기미가 제일 좋고.
그럼 이게 지금 20kg이면 뭐, 키로에 그 한 22,500원. 22,500원 정도 되네. 아, 2,250원. 키로에 보면에.
아니,
2,750원. 아, 2,750원 되네. 아, 55,000원.
네. 어딘데 갖다 드릴게요.
아, 그래요?
네. 아. 번 있으면 하시면
아니, 제가 그냥 왔던 길이 또 있으니까 오다마타 한번 올게요.
네.
아, 예.
가져가시면 1,600원.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가격 파악을 모두 마쳤는데요. 탈북자 김영수 씨, 쌀을 사지 않고 나와서 근처에 있는 다른 상점에 들어갑니다.
여기도 쌀 파는 데 있나요? 쌀 파는 거 있나요?
네.
쌀 어디인가요?
큰 거요, 작은 거요?
그러니까 20kg짜리 어디 이쪽 안쪽 있나요?
20kg짜리는 저희는 58,000원짜리만 있습니다.
아, 58,000원짜리 있고요. 그다음에 네. 여기는 10kg짜리인가요?
네.
아, 10kg짜리는 얼마씩이에요?
38,000원, 3만원이요.
아, 38,000원, 3만원.
저희는 쌀, 저희 싼 거는 안 갖다 놔요.
아, 그렇구나.
네.
다 햇살인 거죠?
다 햇살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가격이 저보다 좀 비싸네요.
다른 상점에 들어가서 가격을 비교하고 나오는 탈북자 김영수 씨. 처음에 갔던 상점을 다시 찾아갑니다.
예, 도매소에 지금 쭉 쌀들을 지금 놨는데요. 이 가격이 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예, 그런데 경기미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항상 먹던 쌀은 참 맛도 좋았고 구수해가지고 오늘도 이렇게 경기미라고 하는 걸 쐈습니다. 예, 가격이 55,000원 결국 달러를 보게 되면 한 52달러가 되는 거죠. 이렇게 사게 되면 한 달 동안 먹을 수 있는데요. 이 돈이면 5만 원 정도면 5만 5천원 이 한지대값 20kg면 하루 나가서 벌어도 충분히 저 같은 경우는 한 10만 원 이상은 벌다 보니까 하루 일해서 쌀을 산다 치면 햅쌀인 경우라 해도 이렇게 한 40kg는 살 수가 있습니다. 북한에 있을 때는 한 달 로임을 타도 그 로임 가지고 시장에서 쌀을 산다고 하면 1kg밖에 못 사는데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이렇게 쌀을 산다 하면 하루에 나가 일해도 40kg를 살 수 있고요. 열흘만 일하면 400kg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북한의 일반 노동자의 월급에 비한 1kg와 대한민국에서의 한 톤 이것이 바로 북한과 이 대한민국과의 엄청난 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집에 돌아온 탈북자 김영수 씨.
아, 쌀 쌌네. 햇살 맞구나.
아이고, 애 무겁대.
이거 한지대 20kg 이거 얼마인데요?
아, 이게 5만 5천원, 20kg가 5만 5천원짜리야. 그래, 햇살이지. 썼잖아, 이게 햇살이라고 이게.
야, 쌀이 좋다, 야. 한번 봐요, 이 쌀 봐요, 한번.
잠깐 그러면 이거 터치해야지. 자, 봐. 자, 좋지, 쌀이.
쌀이 식탁.
아, 이제는 시장 보니까 거의 다 햅쌀 나왔더라고. 그 10kg짜리도 있고, 2kg짜리 있는데, 오면서 두 군데 들렸어. 근데는 보니까, 이쪽에 값도 더 싸고, 그래, 지금 이거 쌌지.
쌀 좋대.
자, 저기다 넣자, 또.
탈북자 김영수 씨, 좋은 쌀을 샀다고 칭찬도 듣고, 햅쌀을 쌀통에 가득 채웠으니, 마음이 든든하겠는데요?
예, 쌀을 이렇게 집에 가져왔는데요. 집사람이 보더니 너무도 쌀이 햇살도 이렇게 투명하고 또 반짝반짝한 이 쌀을 보더니 밥을 당장 지겠다고 합니다. 예, 제 보기에도 참 또 쌀을 잘 산 것 같은데요. 여쭤보니까 이제 묵은 쌀들은 사료 공장에 보내가지고 싼 가격으로 사료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저소득층 어렵게 사는 분들한테는 무료로 복지센터에서 공급을 한다고 하는데요. 지금 판매되고 있는 쌀들은 모두 햅쌀입니다.
경제가 보인다였습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513년 9월 25일 오늘 에스파냐의 탐험가 바스코 누니에즈 데 발보아가 세계 최초로 태평양을 발견합니다. 발보아는 새로운 땅에 가면 황금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안고 남미 대륙 탐험대에 합류했습니다. 이들 탐험대는 파나마 해협의 다리안에 도착해 남미 대륙 최초의 신도시를 건설했습니다. 여기서 발보아는 에스파냐에서 임명한 식민지의 총독을 내쫓고 다리엔의 최고 권력자가 됩니다. 그 무렵 발보아는 인디언의 한 추장으로부터 앞에 큰 산을 넘으면 넓은 바다가 나오는데 그곳으로 흐르는 강물에 금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에 발보아는 금을 찾기 위해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정은 매우 험난했습니다. 정글과 늑지가 길을 가로막았고 발보아는 수백 명의 인디안들과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이렇게 험난한 여정 끝에 산의 정상에 오른 발보아의 눈앞에는 평화롭고 넓은 바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에서 가장 넓은 바다, 태평양이었습니다. 이로써 발보아는 대서양을 건너 태평양을 바라본 유럽 최초의 사람으로 기록됩니다. 후에 마젤란은 이 바다를 넓고 평평한 바다라는 의미의 태평양이라고 명명합니다. 1973년 9월 25일 오늘 미국 최초의 우주정거장 스카이랩에서 체제하던 미국 우주인 3명이 지구로 귀환했습니다. 넉 달 전인 5월 14일 미항공 우주국 나사는 아폴로 계획에서 사용하다 남은 로켓을 개조해 만든 우주정거장 스카이랩을 발사했습니다. 스카이랩에 탑승한 제1팀은 28일 동안 이 정거장에서 머물다가 돌아옵니다. 이어 제2팀이 7월 28일 세턴 로켓을 타고 이륙했고 스카이랩에 59일 동안 머무른 뒤 마침내 1973년 오늘 생환한 것이었습니다. 이 우주인들은 천체 물리, 지구 자원 등의 관측이나 실험 등에 성공하고 많은 연구 결과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스카이랩은 임무 수행 중 대기 마찰로 인해 궤도가 점점 내려갔고 미항공 우주국 나사는 우주 왕복선을 보내 스카이랩을 본 궤도로 끌어올리려고 시도했으나 실패합니다. 결국 스카이랩은 1979년 7월 인도양과 호주 서부에 파편을 남기며 떨어졌습니다.
VOA World News.
VOA 마감 뉴스입니다. 북한이 24일과 25일 이틀간 강원도 원산 갈마공항에서 원산 국제친선 항공축전을 개최하고 에어쇼를 공개했습니다. AP 등 주요 외신은 북한 당국이 에어쇼를 일반에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에어쇼에는 미국의 F-16 전투기 모형과 휴스 MD-500 군용 헬기, 구소련제 수호위 25기 전투기, 미국의 미그-17과 19 전투기 등을 본딴 중국제 항공기 등이 대거 등장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9일 5차 핵실험을 단행한 지 보름 만에 열린 이 에어쇼에는 북한 주민 수천 명과 에어쇼를 참관하기 위해서 북한을 찾은 외국인과 기자 등 수백 명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이 러시아 정부에 시리아 휴전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미국과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영국 외무장관은 24일 늦게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러시아 정부에 시리아에 대한 폭격 중단과 휴전 재개를 위한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는 또 현재의 상황을 논의하기 위해서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안보리 긴급회의는 11시로 예정돼 있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어제 성명에서 알레포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상황이 섬뜩하다면서 알레포는 시리아 내전이 시작된 이래 최악의 공습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 총장은 또 국제사회가 시리아 정부를 향해서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격과 강력한 무기 사용을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요 외신들은 시리아 정부군과 러시아군이 24일 알레포에 대해서 200여 차례 무차별 공습을 가해서 민간인 100여 명이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수도 워싱턴 DC의 역사적인 흑인 역사문화 박물관이 어제 공식 개관했습니다.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인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개관 축하 연설에서 우리는 미국의 짐이나 오점이 아니라 바로 미국이며 이것이 바로 이 박물관이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개관식에는 지난 2003년 박물관 건립 승인 법안에 서명한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내외도 참석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에 앞서서 축하 연설한 부시 전 대통령은 위대한 나라는 역사를 감추지 않으며 항상 결함을 직시하고 바로 잡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흑인 역사 문화 박물관은 정부와 민간이 기부한 약 5억 4천만 달러의 기금으로 건립됐으며 8층짜리 건물에 아프리카 주민들의 노예 이송부터 자유를 향한 투쟁과 미국 사회에 기여한 것들을 역사와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미국 북서부 워싱턴주 버링턴의 한 쇼핑몰에서 총격을 가해 5명을 숨지게 한 용의자가 체포됐습니다. 용의자는 올해 20살의 아르칸세틴으로 경찰이 수색을 시작한 지 약 24시간 만인 어제 체포됐습니다. 당국은 세틴이 터키 출신의 이민자로 워싱턴주 오크하버 지역에 거주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용의자는 중남미계인 히스패닉으로 알려졌었습니다. 세틴은 금요일 저녁 7시쯤 쇼핑몰 내 메이시 백화점에 들어가서 최소한 10발 이상의 총격을 가했으며 매장에 있던 여성 4명과 남성 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현재 범행 동기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와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오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각각 회담을 갖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현재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입니다. 네타냐후 총리실은 네타냐후 총리가 클린턴 후보 그리고 트럼프 후보를 각각 만날 예정이라고 확인했지만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당초 네타냐후 총리는 클린턴 후보와만 만날 예정이었지만 트럼프 후보 측이 네타냐후 총리실과 전화하는 도중에 클린턴 후보와 네타냐후 총리와의 회담이 있다는 걸 알게 되자 뒤늦게 트럼프 후보와의 만남도 성사됐습니다. 이스라엘은 미국의 핵심 동맹국으로 미국 대선 후보들은 관례적으로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만나왔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지역 내일 날씨입니다. 북한 내일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구름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6도에서 20도, 낮 최고기온은 18도에서 27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평양 구름 많겠고 내일 낮 최저기온 19도, 낮 최고기온은 27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1m 내외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매일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보내드립니다. 또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11990kHz로도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2110kHz로도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